제2장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 메시지에서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두 부문, 즉 우리의 행위를 처리하는 피를 언급한 첫째 부문과 우리의 어떠함을 처리하는 십자가를 언급한 둘째 부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피의 사함이 필요하고 또한 십자가의 구원하심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첫 부분에 대해 계략적으로 말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둘째 부문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부문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이 장들의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특징들은 이 두 부문이 주제와 강론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일보적인 구분.
로마서 4장과 6장에서 부활의 두 방면이 언급되었습니다. 4장 25절은 주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의롭다 하심과 연관시켰습니다. 사도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위가 언급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6장 4절은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여 우리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행위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또 이 부문에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습니다. 5장에서 말한 하나님과 화목됨은 그분의 피를 인해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입니다. 사도는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나 자신이 문제의 큰 원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내 속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는 것은 내 속에 나를 이끌어 범죄케 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는 화목되었지만 내 자신과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는 사실상 여전히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안에 육과 영의 격렬한 충돌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논의는 1호부터 8장에서 말한 바 영 안에서 행함으로써 갖게 되는 깊은 평강의 생활로 진행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더 상세히 고찰하면 우리는 전반부의 첫 부문은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둘째 부문은 칭의에 이어지는 성화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귀한 진리를 아는 것은 전체 이야기의 절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해결해 줄 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위 문제를 해결하는 등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볼 것입니다. 이 장들 안의 사상의 발전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두 번째 걸음은 항상 첫 걸음에 뒤따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첫 걸음만 한다면 우리는 정상 이하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생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런 생활에 들어서는 필수 조건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워진 기초가 있을지라도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전진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우리는 피가 우리의 범죄를 다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대체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과 칭의와 화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처리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피는 능히 우리 죄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우리 옛사람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합니다. 피는 범죄를 처리하는 반면에 십자가는 죄인 자신을 처리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 장들의 주제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범한 죄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는 5장에 가서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죄인을 어떻게 말했는지를 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5장에서 죄인이 죄인으로 불리운 것은 그가 범죄한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흔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가 죄인임을 알려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순서가 바뀌는 위험이 따릅니다. 로마서의 가르침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5장 19절의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담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의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행하고 이룬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제가 영어를 한다고 해서 영국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인입니다. 그러므로 3장은 우리의 행한 것, 다 죄를 범하였음에를 주의하는 대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의 행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범죄한 사람이 죄인이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범죄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이유가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이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아담의 족속이라면 역시 죄인으로서 구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이해합니까? 어떤 사람은 악한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선한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패괴한 죄인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우리의 행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습니다. 한 중국인이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중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중국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으면 곧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인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 된 것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혈통과 유전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죄악의 종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제가 범죄하는 이유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이 아주 악해도 우리 자신은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악하고 우리의 근원이 사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우리가 죄인인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범죄를 처리해 주는 것은 주님의 피이고 우리 자신을 처리해 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함에서 사함을 얻게 하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떠함에서 해방을 얻게 합니다.
인간의 천성.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봅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으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은혜와 죄의 대비와 그리스도의 순종과 아담의 불순종이 서로 상반됨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후반부의 시작은 바로 이 점을 말합니다. 이제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거기서의 논의는 한 결론으로 인도되는데 그 결론이 우리의 한 걸음 전진된 묵상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우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만을 관심하고 우리의 존재를 별로 주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심거리는 우리가 행한 것이지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면이 고쳐지기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고치는 데 착수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망하여 우리의 문제가 밖의 행위에만 있지 않고 우리의 내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점차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겸손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 속에 겸손하기를 거부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 속에 남을 싫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웃으면서 온유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우리 속의 강박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에서 상황을 고쳐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속 깊숙이 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의 행한 것이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나 자체까지도 잘못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결론이 이제 우리에게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질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족속에 속한 죄인입니다. 타락은 아담으로 하여금 성질상 기본적인 변화를 갖게 했습니다. 이로써 아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외관상 이 족속의 공통점을 구비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내적 성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이 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은 니시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아주 보편적인 성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 성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제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중국의 성씨표를 찾아서 이 성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 성이 니시인 것은 제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방법으로도 제 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니시인 것은 제 부친이 니시이기 때문입니다. 제 부친이 니시인 것은 제 조부께서 니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행동이 니시 집안 사람 같아도 니시이고 니시 같지 않아도 여전히 제 성은 니시입니다. 제가 중화민국의 대통령같이 존귀하든 길거리에 거지같이 비춰나든 제 성은 여전히 니시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제 성이 니시라는 사실은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담 때문입니다. 나 개인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이미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나는 아담에게서 출생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바꿀 수 없고 나의 행위를 개선함으로써 아담 밖에 있거나 다시 죄인이 되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저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이미 범죄하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중국 사람은 황띠가 그들의 조상인 것을 시인합니다. 4천년 전 그가 시유와 싸울 때 비록 적이 흉악했어도 황띠는 그와 싸워 이기고 그를 죽였습니다. 나중에 황띠는 중화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민족은 4천년 전 황띠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만일 황띠가 적을 죽이지 못하고 반대로 적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오늘의 상황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나라는 사람은 있지도 않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오 아닙니다. 황띠는 그 사람대로 죽을 수 있고 당신은 당신대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일 황띠가 시유에게 살해되었다면 결코 나라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인간 생명의 일관성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증조부가 3살 때 죽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의 안에서 죽은 것은 자명합니다. 여러분의 체험은 증조부의 체험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의 체험은 아담의 체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는 에덴 동산에 있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잠재적인 사실로 말한다면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범죄로 인한 열매인 아담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죄인의 성품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 존재하고 또 그의 생명과 성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부터 얻은 성품에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유전에 있습니다. 우리의 혈통을 바꾼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방향 안에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처리하십니다.
아담 아내와 그리스도 아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우리에게 아담에 관해 말해줄 뿐 아니라 주 예수에 관하여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아담 아내와 그리스도 아내라는 두 마디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전과 종족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 예증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서신의 앞부분에서 멜기세덱이 레이보다 크다고 증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의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는 먼저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의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한데 이는 곧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레위의 반차를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뛰어난 방법으로 이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패배시키고 돌아올 때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또 그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였으므로 레위는 멜기세덱보다 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삭도 10분의 1을 드린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야곱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으며 따라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음을 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의 위치는 멜기세덱보다 낮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도 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보다 낮습니다. 여러 왕들이 싸우고 있을 때 레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상 아브라함 안에 있었고 또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의 아비로서 온 집이 그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릴 때 온 집도 그의 안에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개별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릴 때 그의 드림 안에 그의 후손들도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그로 말미암아 인류 안으로 들어왔고 또 사망이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날부터 죄가 왕노릇해 옴으로써 사람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는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셨습니다. 죄가 왕노릇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는 절망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통해 죄로부터 실제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6장의 시작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 질문에 바울은 스스로 놀라면서 큰 소리로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분의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고 그들의 죄에 묶이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또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억압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적절한 준비를 해주심을 인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하였는데 어떻게 죄의 유전을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출생했는데 어찌 아담에게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아담에게서 옮길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겠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출생으로 아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직 죽음으로써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제하려면 우리의 생명을 제해야만 합니다. 죄의 속박이 출생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죄의 해방은 오직 죽음으로서만 가져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바 죄에서 구원받는 길입니다. 해방의 비결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스런 그들의 생명을 벗으려고 힘쓰고 노력하다가 죄의 생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길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처리하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이어지는 3절의 말은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처리하셨다면 그분 안에 있을 때 구원의 방법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신약에서 가장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궁리하고 노력하도록 남겨두지 않은 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역사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많은 것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인용한 히브리서 7장의 예증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출생하지 않은 레위를 포함하여 다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개별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드릴 때 그들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드림 안에 그의 모든 자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예표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직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음은 개별적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그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중국 향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흔히 간단한 비유로 심오한 진리를 설명합니다. 한 번은 한 작은 책을 들고서 종이 한 장을 그 책 속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향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는 이 책과 완전히 다른 나름대로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종이가 제게 특별한 쓸모가 없어서 이 책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책을 상해로 보낸다면 이 종이는 결국 어디에 있겠습니까? 책이 상해에 도착할 때 이 종이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겠습니까? 이 종이와 이 책의 운명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자명합니다. 비록 저는 이 책만 보냈지만 종이가 책 속에 넣어져 있기 때문에 책이 간 곳에 종이도 가게 됩니다. 가령 제가 이 책을 강에다 버린다면 종이도 강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이 책을 물에서 건져낸다면 이 종이도 건져지는 것입니다. 이 종이가 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모든 체험을 이 종이는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행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운명입니다. 무릇 그분의 체험한 바를 우리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이미 못 박혔을진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힌 것입니다. 그분의 못 박히심이 과거의 일이라면 우리의 못 박힘은 결코 장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십자가의 못 박힘이 장래의 일이라고 말한 구절을 신약에서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헬라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는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육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못 박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분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영원한 사실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대표성과 포괄성.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이 죽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 없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구속사업을 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피를 흘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는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구속사업을 이루실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이것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단지 피를 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도 함께 죽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 안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과 함께 죽었다는 말로 주님의 죽으심의 두 방면을 언급합니다. 함께 죽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함께 죽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함께 죽은 사실이 우리 편에서 시작된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과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용어가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응용이 너무 일러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죽음 안에 포함시킨 사실에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 나를 그분과 함께 죽은 위치에 두셨습니다. 이 말은 당신더러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감으로써 그의 죽음 안에 포함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킨 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하다고 느낍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만유를 포함합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도 만유를 포함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서신 끝부분에서 우리는 이 사실에 관한 더 풍성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와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는 말씀에서 주 예수님을 말하는 두 가지 현저한 명칭 혹은 칭호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과 둘째 사람으로 불리웠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분을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둘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 극히 중요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는 인류의 총체이시고 둘째 사람으로서 그분은 새로운 족속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두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죽음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로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인류와 연합되셨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와 무덤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담 안의 모든 것을 그분 자신 안에서 종결시키고 그런 다음 그것들을 심판과 사망으로 이끄셨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둘째 사람으로서 우리와 연합되었는데 이것은 부활로 시작되고 끝없는 것을 말하는 영원으로 종결됩니다. 그분의 죽음은 첫사람을 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첫사람에게서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 족속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 새 족속에게서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은 마지막 아담의 신분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의 모든 것이 그분 위에 집합되어 제해졌습니다. 우리는 다 그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옛 족속을 제하시고 둘째 사람으로서 새 족속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둘째 사람이 되셨고 이 안에 우리도 포함되었습니다. 6장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둘째 사람 안에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